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또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희가 여느 때처럼 드리는 이 예배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리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본성대로 죄를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처럼 살려 합니다. 그런 반복되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만이 저희의 영혼을 채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연약한 저희기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셀 수 없는 죄지음과 회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며 끝내 장성하여 예수님을 닮은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여러 분열을 보게 됩니다. 정당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서로 자신이 옳다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분파하여 갈등을 형성합니다. 저희는 그 세속적 가치관에 함께 물들어 분열과 갈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선한 역할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 저희 안에서도 세상에 편향된 사상과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부디 서로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하나로 화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지나 200주년의 길을 닦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100년의 길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은 저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기에 낙담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힘써 준비할 주님의 비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더의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하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계획 속에는 에베소, 서머나 등의 도시가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가 있었지 유럽 대륙에 속한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도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고 그 대가로 매를 심하게 맞고 투옥까지 되는 당하는 일을 겪고서야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과정이 신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으며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역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이게 하셔서 그를 빌립보까지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신비함이 그지없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사역비를 후원받으면서 사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방문한 도시에서 낮에는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저녁 시간이나 일을 하지 않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역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등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역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역비를 보내준 것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역비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이 이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또 바울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틀림없이 간수의 부인과 일하는 여인들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섬세함과 따뜻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경쟁심과 시기심은 단점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 한 명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각각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여성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잘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은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곁으로 부르다, 또 곁에서 속삭이다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인데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멀리서 편지를 보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성령님께서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합니다라고 합니다. 권하다는 동사를 한 번만 써도 될 터인데 두 번이나 굳이 사용하는 것은 그 두 사람 간의 불화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을 따로 각각 불러서 이야기할 만큼 간곡하게 말합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거나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경쟁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권면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만 했고 서로 섬기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고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힘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슬레오, 시나슬레오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 신과 경주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의 아슬레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아슬레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육상 경기를 뜻하는 애슬레틱스입니다. 고대의 전쟁을 치를 때 대표적인 전술은 양쪽 진영의 군인들이 일렬로 한 줄로 줄을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열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열이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서서 싸우는 것이 시나슬레오입니다. 또 미식축구에서 상대팀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나갑니다. 그것도 시나슬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한 봉사팀에서 섬겼던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성경도 가르치고 사역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했던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속이 상해서 서로 섬기지도 못하고 서로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지난주에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즉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과 일상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만입니다. 만약 그 사역이 끝났음에도 계속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일상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손가락으로 튕긴다에서 온 단어로 본래 수금을 탈 때 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찬송은 본래 여러 나라의 신이나 영웅을 찬양하는 노래를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고 불리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성가곡, 찬송가에 실린 노래, 그리고 CCM,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입으로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다가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를 말하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과거는 물론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을 잠잠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지를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이 피차 복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술 취함은 소주나 와인 등의 알코올에 빠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 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등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에 빠져 사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술 취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복종을 받아내는 사람이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소입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 아래에를 뜻하는 접두어 휘포와 배열하다, 정렬하다를 뜻하는 따소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병사를 줄 세우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다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은 피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복종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없고 복종을 받아야만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복종을 하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복종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복종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으뜸이 되는 자리로 갈까? 종이 되는 자리로 갈까? 아니면 중간쯤 되는 자리로 갈까 하는 나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예와 아니오에 순종과 불순종의 양자택일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권세와 위엄을 가진 존재, 최소한 다윗 왕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 벽촌 중에서도 벽촌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하셨던 일도 당시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랄 뿐만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당신을 정렬, 복종하기 위해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복종을 받으시기만 하는 존재, 군림하는 존재로 오셨다면 최소한 로마 황제의 신분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관리봉사, 즉 청소봉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많은 분이 차량 안내 봉사, 예배 안내 봉사, 주방 봉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등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봉사자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간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자신이 아주 덜 이기적인 수 있는 공간에서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종과 섬김의 삶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억눌림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겉만 배우면 배우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은 업적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복종과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당시 표면적으로는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교우님들은 또 청년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도 하지 않고 피차 섬기거나 피차 복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지배하기를 원했다면 이 참회의 절기에 회개하고서 거기에서 돌이키십시다. 또한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던 고집을 미련 없이 버리십시다. 그리고 자원하여 섬김과 복종의 밑가지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복종하기보다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그저 열심을 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는 과도한 열심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지쳐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